け？
あれなんじゃなくて、お仕事にたく、家庭の友達なんで。
ええ、그래도。
네방송을끄고다시시작했습니다그러니까 새로창을열고들어와야됩니다
그러니까이전방송은종료를안하니까계속살아있었어요
지금되고있어요
네새로떴어요
네
갑자기하시면될것같아요
다시제방송을시작하겠습니다
방송자체가새로생성됐어요
첫번째곡지는한글날에생각하자한글이위대한글자는다알고있죠어쨌든전세계모든글자중에서지금현재쓰이고있는글자중에서그페니키아문자이집트상형문자에서유리하지않은글은중국한자하고우리한글밖에없어요그만큼이글자를새로만든다는게어렵다는거예요그런식으로원점에서다시시작한게인류역사상딱세개가있어요하나한글두번째구조론세번째가유클리드의원론원점에서시작한거예요나머지는이제원점에서시작한게아니고막하다가어리벙벙하게중간에서갑자기시작하게된거예요그래서이한글은보통이제어쩌다보니그문제가생기는건데의도적으로만들었다는거죠그게가능하냐이론이있어야되거든근데지금까지한글을연구하는사람중에한글이론에대해서생각해본사람단한명도없어단한명도없는거야대한민국안에도없고전세계도없어
근데있지않나요이론이라고해서초중성이렇게맞추고뭐
이렇게그게이론이아니지그분석이고세종대왕이어떤원리로세종머리에서여기뿅하고튀어나오냐이걸이야기해야이론이지그럼보통이제안되니까범어에서왔다심지어일본의뭐가나문자를뺏겼다뭐예진문자를도용했다
화장실창살이다
네뭐문사를보고만들었다새발자국을보고만들었다뭐온갖이야기를다지어내고있는데그가게하고그기억리얼리얼리얼이거는상영을했다는건이건다알고있어요칵하면이제기억목구멍을이야기하는거고리얼은기억을반대로뒤집은거예요혀가입뿌리에닿으면그게니언이야
혀모양아닌가요혀모양
혀와그 이빨두가지죠근데조금위로입천장에닿으면디귿이고입천장을살짝핥고내려오면리얼이단말이에요그래서요거리가딱정해져있기때문에짝대기만한개만계속더하면미연비엽피엽도그렇고누구나쉽게알수가있다는거죠그래서깊이생각해보면한글은딱다섯개의문제가있어요모험은일단딱한개야점을옆으로늘린것과세운것이지모험한개그다음기억한개그다음니언한개그다음시엿한개그다음미엄이형도미엄하고비슷한거죠굳이말하면여섯개라고할수있네자음다섯개모험한개야여섯개만하면돼요근데이게다연결되어있기때문에결국이하나만하면다하는거지근데제가말하는세종의그이론이라는것은음양론을말하는거예요세종의그한글에대한철학은음양의철학이다음양사상에서이게나온거예요그래서자음과모음이합쳐져서문자가만들어진다이런이론에서이야기시작된거라고 그래서근데이제왜제가이제한글을의미있게생각하냐면사람들이이런그원점에서생각할수있다는것을아예시도도안해보고그런접근도안해보고그런상상자체를안해요수학같은걸하더라도아수학의원점이뭐지이걸아무생각안해본다고수학의출발점은집합론이고군론이라고그군론또뭐냐그것도한걸더나가야지군론이뭐냐고군론이시작이다그러는데군론이왜시작이냐고그걸아무도이야기안하는거야집합이라는게플러스이기때문에구조론하고안맞아요그러니까유클리드의원론자체가틀려먹었어그래서수학이발전을못하는거죠그한계가딱정해져버리는거예요그래서모든학문은출발점은수학이다그럴때는사회학위에는심리학이있고심리학위에는생물학이있고생물학위에는화학이있고화학위에는물리학이있고물리학위에는수학이있고수학위에는기하학이있고기하학위에는굴론이있고굴론위에는구조론인데거기까지인간들이못간거야그냥 이 모든 것이 전부 플러스적 사고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구조론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유가 플러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원리가 뭘까? 한글의 창제 원리 이걸 한글 학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관심 가진 사람도 없어. 생각한 사람도 없어. 기껏해야 뭐 문서를 보고 만들었다 그러고 막 개소리하고. 이 발성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원점에서 출발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런 독창적인 창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구조론 너무 정답을 찍어서 말하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다.
해결적이다.
네, 그건 진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론을 배워야 이게 다양성을 얻을 수 있어요. 정답을 알아야 거기서 다양성이지 정답을 모르면 절대 다양성이 안 생깁니다. 음악을 해도 화음을 아는 것과 화음을 모르는 것은 일단 책 페이지 두께가 틀려. 화음을 모르면 조선시대는 그냥 스승이 연주하는 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연주하는 걸 옆에서 듣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래서 화음이 없다면 악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주하면 돼. 그냥 각자 제자처럼 그냥 지 마음대로 연주하는 거야. 옛날 음악할 때 그냥 지 마음대로 연주했지 악보가 어디 있어. 그래서 화음이 있냐 없냐 여기 따라서 그림의 수준이 막 하늘과 땅 천지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소실점이 없다 보니까 동양화는 전부 그림 작아. 전부 사람 작게 그려. 그냥 크면 충돌이 일어나요. 어릴 때 제가 버스를 그리는데 버스의 앞면과 옆면과 지붕을 동시에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하더라고. 왠지 바닥도 그려야 될 것 같고 뒷모습도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 민화를 잘 보면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고 지붕도 다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 전후 좌우가 다 있어. 그래서 피카소라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피카소도 아니면서 피카소 흉내를 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이론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론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하고 1초 만에 판단을 해요. 막 좀 얘기 들어보고 3초 정도 생각해보고 아, 저 사람이 좀 아는구나 이게 아니고 나가! 바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칠 때 피아노 연주를 듣는데 몇 초를 듣냐? 3초를 들어요.
오랫동안 듣네.
그러니까 이 주법을 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띵띵띵 치느냐 이걸 문지를 줄 아느냐 이거 문지를 줄 아느냐 못 치느냐 이 차이로 띵띵띵띵 하면 이거는 아닌 거야. 들어주지도 안 해. 그 딴 데 보고 있어. 그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억지로 끝까지 듣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이것도 2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최근에는 또 어떻게 입시한지 몰라. 하여튼 그때 학부모들이 엄청 항의를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멀리서 딱 망원경을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딴짓하고 있고 듣고 있는 놈이 한 도도 없어. 자세히 보니까 연주를 시작 땡 하자마자 바로 이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채팅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보통 한 다섯 명 정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다섯 명이 포함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냐. 그 다섯 명 중에 순서를 가리는 거예요. 다섯 명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오세요. 그 뿐만 아니라 신춘문을 해도 첫 페이지만, 원고 첫 페이지만 보고 다 던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두통 때문에 그게 이제 첫 장면이야.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안심하고 던져. 심사는 혹시 첫 페이지를 잘못 써놓고 뒤에는 잘 쓰지 않았을까 이게 없어. 첫 페이지가 썩었으면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걸 미리 이제 그 가르쳐 주거든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은 그렇게 안 쓰지. 그래서 심사위원의 제자가 아닌데 신축문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 신축문에는 전부 가짜.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좀 달라지죠. 옛날에 그렇다, 옛날에. 요즘이야.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그러니까 이 이론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질문, 네.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악보가, 네. 화음이나 악보가 있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참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 음악이라는 게 프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프레이즈와 프레이즈의 연결에 의해서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가 있다고. 초반부는 팍 올라지고 또 뭐 종반부는 내려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배열이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가. 호, 호흡을 빠르게 했다가 이완시켰다가 다시 빠르게 했다가 다시 이완시켰다 이걸 적당히 조절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한 프레이즈 안에 밸런스가 있어야 돼. 오르고 내리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거칠어지고 찬찬해지고. 그러니까 뭐 교향곡이라면 그 주제에 따라서 그런 형식이 있다고. 물론 이제 대가들은 그런 형식을 다 무시해버리지. 근데 일단 형식을 알고 무시해야지. 형식도 모르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 말은 화음이라든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일단 화음을 알아야 기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안다고.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런 화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화음이라는 건 두 음 이상이 있어야 화음이.
그렇죠. 피타고로스가 대장간 앞을 지나는데 보니까 대장장이 두 명이 쇠를 때리고 있는데 한 명은 쇠가 70cm고 한 명은 1m짜리 쇠를 때리고 있는 거야. 이게 6대 4의 비율일 때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 근데 여기 비율이 딱 틀려버리면 시끄러운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화음이라 있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보통 꼬맹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안 돼. 그냥 듣고 이 음하고 이 음은 친한데요. 그러고 막 엄마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야. 엄마가 막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하고 놀라가지고 충격받고. 그래서 그게 화음이 있는 음악과 없는 음악은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면 구조론이 어떤 이론의 이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치.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자체의 질서라고. 그 이전에는 음악이나 그냥 소리를 인간이 귀로 듣는 거지 음과 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냥 어떤 음은 좋다, 어떤 음은 싫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사과는 맛있고 뭐 배는 달고 뭐 감은 떨고 이렇게 생각하지 감과 배의 조합 이렇게 생각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조합이라고 말하려면 일단 감과 배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를 이제 서술을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일단 밸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밸런스라는 걸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예 그 뭐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궁합이라는 걸 보잖아. 궁합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나라는 원시인들이라고 해봐. 뭐 궁합 개념이 있냐고.
불꽃을 구경해야 되죠.
그렇죠. 아예 이제 레벨이 다르다는 거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뭔가 많아져. 더 다양해진다고. 근데 구조론을 배운 사람들이 아 구조론은 다양성이 부족해. 이런 얘기하는 것은 화음장을 노릇이지. 구조론에 의해서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라고. 구조론이 없으면 뭐든지 이 어떤 대상과 1대1 관계가 된다고. 여기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1대1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일단 원시인은 모든 것은 설모 있는 것과 설모 없는 것을 하는 거야. 그 설모 있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는 것, 설모 없는 것은 무시. 그 0이에요, 0.
근데 아, 이론이 있다는 게 일단은 관측자를 배제하고
그 자체의 질서를 찾아내는 거지.
아, 그게 이론.
그렇죠. 그래서 설모 없는 것에 대해서 아예 보지도 못 해. 그래서 섬에 사는 부족민들이 바다에 범선이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못 봐.
진짜.
근데 작은 카누는 잘 봐. 요만한 카누가 오면 아, 카누가 나타났다, 적군이 나타났다, 저놈 무장! 막 북치고 난리쳐. 근데 큰 범선이 지나가면 야, 범선 봤냐? 못 봤는데요.
돌이 지나간다.
그냥 뭐 안개 비슷한 자연현상인가 뭐 아지랑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뭐 신기루라든가 아지랑이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야. 신기루 보고 저게 뭐지? 아지랑이 보고 왜 아지랑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재야. 99%는 아지랑이 보고도 그런가 보다 하지. 아스팔트에 물이 고여 있잖아. 그런데 왜 저기 물이 있지? 그 물어보지도 안 해. 어릴 때 보면 운동장에 서 있으면 눈앞에 뭐가 보여. 흐릿한 거.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명, 앵 소리가 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는 거야.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단어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 눈앞에 농구 시합을 하는데 고릴라가 지나도 못 봐. 동영상 있잖아. 고릴라 봤는데 그럼 못 봐. 네, 다음 곡지는 20년 만에 애언적중. 네, 이 진중근이가 조중동에 넘어간다고 2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변희재가 조선일보에 포섭이 됐어요. 그래서 나까지 포섭하려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한우 기자한테 술 얻어먹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희재 진중권 다 꺼져라 하고 이제 폭로를 해버렸어. 근데 진중권 변명이 아, 자기는 그 이한우 기자하고 맥주 마시면서 철학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믿냐고. 하도 뭐 상관없지. 철학을 토론할 수도 있고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아니 그때 이한우 기자가 우리 그 안티조선 세력의 적이었던, 공공의 적이었어. 안티조선 세력이 그 자기 서성을 고발한 최장집이라고 자기 서성을 고발한 이한우 기자를 공공의 적으로 씹었는데, 그런 자한테 술어도 먹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도 철학을 토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티조선의 두목이 안티조선의 적군의 두목한테 술어도 먹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철학을 토론했다는 거야.
철학이야.
아, 상주 생각해봤죠. 길거리 가는 똥개하고 나 철학을 토론해서 그러면, 아, 똥개하고 철학을 토론하셨습니까? 하고, 아, 똥개하고 철학을 토론하셨군요. 하고 고기를 끄덕이고, 아, 똥개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철학을 토론할 수도 있군요. 아니, 그런 새끼를 보면 주먹질을 해야지. 이한우가 내 앞에 있다. 내가 안티조선 두목이다. 이 적장이다. 죽여야지. 양심이 없는 새끼 아니야. 인간이 아니지. 내 부모를 찔러 죽인 천하의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최소한 뒤를 피해 가야 돼. 그런 부모의 원수한테 술을 얻어먹었다. 인간도 아니지, 그럼. 개새끼지. 근데 포섭된 변희재는 더 나쁜 새끼지. 근데 이제 변희재 말로는, 아, 이한우가 진중권을 중권이 걔는 내가 키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걔는 내가 데리고 있어. 내가 키웠어. 곧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한우가 진중권 다 포섭해놨고 변희재 빨리 와라. 와서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다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변희재 말도 믿을 수가 없지. 어쨌든 진중권 자기가 고백을 했어. 이한우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철학을 토론했다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와, 웃겨, 웃겨, 웃겨. 웃겨버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참. 그 맥주 한잔 얻어먹으면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커피 한 잔부터 조심하자 이렇게 연수원에서 배우는데 커피 한잔 얻어먹으면 이미 넘어간 거야.
드라마에 나오거든. 네. 국밥, 처음에 국밥 한번 얻어먹은 게 크다고.
맨 처음에 커피 한잔 얻어먹고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미 거의 반은 넘어왔어. 안면을 듣거든. 얼굴을 알았으면 이제 끝난 거야. 적군하고는 마주치지도 말아야 돼. 마주치면 바로 주먹을 날려야 돼. 하여간 20년 동안 제가 진중근이 변절한다, 변절한다, 변절했는데 최근에 거의 변절했는데.
왜 안 가고 있었지?
아니 이제 변절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야. 딱 부러지는, 똑 부러지는 증거가 없지. 그냥 말로 막 보수를 두둔하는 것은 변절했다고 말하기 어렵지. 진중근이 뭐 나는 무지개다 그러면서. 하여간 이제 속이 다시 오네. 어쨌든 지금은 중앙일보 돈을 먹고 있고 보수 돈을 먹으면 그게 바로 보수예요. 근데 지금 정의당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진중권이지.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커밍아웃 해야지. 더 이상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보수 정당 맞습니다. 보수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들이 바로 보수인 거예요. 보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 엘리트 기득권 주장은 그게 보수라고.
실질적 보수.
예. 네. 뭐, 장사, 자기들 팔고 있는 품목이 진보라고 해서 그게 진보는 아니에요. 자기들 가게에다가 진보라고 써서 막 판다고. 그 조선일보도 보면 정치면은 보수인데 다른 면은 뭐 문화예술은 진보야. 그래서 조선일보도 잘 보면 뒤쪽에 보면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수마다 기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먹는다고. 그래서 뭐, 그냥 보수 기사만 쓰려면 설 기사 거리가 없어.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보수할 뭐 없어.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진보하고 정치면은 보수하고 자기들끼리는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개수작이고 중요한 건 권력이죠.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진보를 몇 번 말했느냐. 김동률보다 내가 진보를 더 많이 말했어. 뭐 내가 독일 진보, 스웨덴 진보, 핀란드 진보 다 가져와서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메뉴에 불과한 거고 본질은 권력 투쟁에서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라고. 보수한테 스피커를 주면 그놈이 보수인 거예요. 보수 밥을 얻어먹으면 그놈이 보수다. 뭐 그런 이유. 하여튼 속이 시원하다. 20년 만에 맞았어. 아, 빨리빨리 넘어가라. 빨리빨리 조선일보 스카우트 해. 스카우트 해. 그런데 살살 버티면서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개새끼를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의당은 개새끼 중에 개새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도 아니야. 그 결론은 다음 국기는 시민 언론과 기득권 언론의 전쟁. 왜 이 우리가 친일파를 비판하고 기득권과 싸우느냐. 제가 노무현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노무현주의. 어떤 사람 노무현 보수다 그러고 어떤 사람 진보다 그러는데 진보 보수 이런 논리로만 그 작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노무현이라는 인간은 단순히 뭐 진보 좌파 우파 이런 파에 파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왜 파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파라고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좌파든 우파든 이 파라는 것은 분파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는 것은 깨져서 떨어져 났다는 거야. 그래서 코어에 있지 않고 귀퉁이에 갔다는 거야. 중심이 아니고 저 왼쪽 귀퉁이, 오른쪽 귀퉁이 가 있는 게 우파,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 뭐 우파 이렇게 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면은 파가 아니에요. 분파도 아니고 당파도 아니야. 역사의 이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옛날에는 구리칼을 들고 싸웠어요. 근데 구리가 귀하기 때문에 귀족들만 무장을 한다고. 근데 이제 활이라는 무기가 등장했어. 근데 활은 구리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화살 총만 구리야. 근데 칼은 이게 다 구리야. 그렇죠. 구리와 주석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이거 칼, 좋은 칼 하나 만들면 뭐 마계금 뭐 이런 게 있잖아. 천설 따라 나오는 구천금 이런 거는 3천 동안 낙지를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칼은 그 운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운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간장금, 마계금 이런 이제 옛날 춘추시대의 명금들인데 활이 보급되면서 이 평민들이 전쟁에 동원됐어요. 그 이전에는 평민들은 전쟁을 안 했어. 그래서 총이 보급되면서 농로들도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혁명이라고. 혁명이 뭐 나폴레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루이 16세 때 그 뭐 자코뱅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당통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마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혁명을 만들었을까? 총이 만든 거야.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도구가 혁명을 만든
거죠. 그렇죠. 유목민들은 원래 이 양성평등이 다 되어 있다고. 그냥 그럼 항상 전쟁을 해. 항상 유목민들의 시력은 7.0이기 때문에 언덕에서 다 보고 있다가 20km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활 들고 쫓아가서 쏴버려. 그래서 본국 가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가도 저 멀리 까만 점이 와서 끝까지 쫓아와서 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몽고 사람은 정말 친절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서 막 엄청 먼 거리에서 막 말 타고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뭐 무슨 일이 나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서 몽고에는 항상 조난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가 모래에 빠졌을까 봐 도와주러 왔구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적군이 왔는지 감시하러 왔다고. 몽고 사람들은 20km 안에서는 사방 40km 안에 무슨 일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40km, 20km까지 보고 있다가 아, 까만 점이 나타나면 말 타고 끝까지 쫓아가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어본다고. 그 동네는 다 알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이상한 집단 나타나면 바로 활로 쏴버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지. 하여튼 결론은 이 프랑스의 그 독일과 2차 대전 끝나고 지식인들, 특히 그 언론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게 중요한 건 언론인 위주로 죽였다는 거지. 왜 언론인 위주로 지식인 위주로 죽였을까? 그 일반인들은 뭐 독일 편에 붙여봤자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지식인들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파가 있는 거예요. 파. 이 파가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안 없어져. 그래서 우파들도 맨날 뭐 빨갱이 그러잖아요. 빨갱이 한번 생기면 절대 안 없어져. 우파들 빨갱이 엄청 무서워해. 그러니까 우파들도 맨날 뭐 좌파를 그러고 빨갱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빨갱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갱이는 다 죽여버린 그 외에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친일파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 외에는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승만이 친일파를 안 죽였어.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조금 약간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그룹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그 인맥이 생겨서 계속 서로 도와요. 친일파 세력들이. 그 친일 했다는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지. 그 당시 일본이 지배하다 보니까 일본이 잘 나가니까 아 일본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 좋은 일본인도 있고 나쁜 일본인도 있다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이제 친일파는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걔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형님 동생 하면서 세력을 이루고 계속 문어발식으로 거미줄처럼 우리나라를 다 장악하려고 한다고. 그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똑똑한 놈이 한다고. 멍청한 놈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 제일 똑똑한 놈이 다 친일파였어. 그래서 친일파들은 죽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식인, 언론인 이렇게 알만한 놈들을 쏴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 관료든 군부든 뭐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그 배후는 친일파인 거예요. 친일 세력들이 딱 중심을 잡고 이쪽에 이제 재벌, 이쪽에 관료, 검사, 의사 막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반대로 저쪽에서는 아, 빨갱이들은 방법이 없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도 어떻게 보면 인맥. 정의당은 인맥이야. 왜 정의당 활동을 하냐. 거기 가면 똑똑한 사람이 정의당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언론 세력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소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친일 세력이 있다. 네, 다음 곡지는 잠시 그 채팅창에 좋은 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잘못 들어왔네. 네, 진중근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네. 20년 버텼어. 제가 계속 약 올려가지고 20년 버틴 거야. 제가 약을 안 올렸으면 진작 저쪽에 갔을 거야.
진중근도 그 구조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 봤죠. 요즘은 안 보지. 요즘은 알 수 없지만 뭐 그 볼 만큼 한가하진 않겠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봤어.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훔쳐먹었기 때문에 봤죠. 다음 곡지는 밀가루 음식의 문제. 밀가루 음식이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가 많은데 밀가루 음식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고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이 곡물을 익혀 먹는 상태로 진화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곡물을 익혀 먹기 시작한 역사는 길어야 1만 년이라고. 그리고 인류 70억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런 거고 일부는 아직도 이제 원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인류의 한 절반 정도는 곡물을 익혀서 먹기 시작한 게 한 5천 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아직 이 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제 생식을 했고 아니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지를 안 했어요. 가끔 한 번씩 익혀 먹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이라는 인종이 역사가 5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실제로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 한 5천 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제 생각에 한 7천 년 될 것 같은데 그냥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빙하 이후에 있는 인간들이 생겼다고.
그렇죠.
빙하 역사가 한 1만 년밖에 안 되니까 백인은 역사가 한 5천 년밖에 안 되고 그 이제는 지금 이란 사람, 그 지금 이란 사람들이 백인의 뿌리예요. 노랑머리 백인은 5천 년밖에 역사 안 한다. 근데 왜 백인이 하얗게 됐냐면 이 생식을 하다가 익혀 먹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비타민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부가 하얗게 된 거예요. 원래는 까맸는데 아주 까맣지 않고 한국인 정도가 입혀주는 이게 딱 적당한 거야. 이게 적당하게 익은 거라고.
근데 익은 거야.
이 생식을 하다가 익혀먹기 시작하니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 더 많은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백인들이 하얗게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도는 충분해. 햇빛이 많아. 근데 백인들은 특히 겨울에는 한 6개월간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햇볕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이 에스키모처럼 생식을 해야 되는데 생식을 안 하니까 이제
아, 추운 데로 올라가면 자연이 불을 더 많이 사용했을 거고 그러면 자연이 더 익혀먹고
근데 한번 익혀먹으면 익혀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익혀먹어야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생식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 네안드르탈은 생식하다가 네안드르탈은 또 고기를 익혀먹기도 했겠죠. 근데 생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추위하고 상관없이 익혀먹는 게 먼저 발생했을
거죠. 그렇죠. 훨씬 더 그 적은 식사로 많은 칼로리를 획득할 수 있어. 그래서 익혀 먹는 게 몸에 좋지. 근데 이렇게 인간이 익혀 먹은 역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익혀 먹는 게 몸에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문제야. 갑자기 너무 좋은 성분이 막 몸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날로 먹다가 지렁이 먹고 올챙이 먹고 깨구리 먹고 뭐 민달팽이 먹고 막 다슬기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밀가루를 먹고 막 밥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당분이 쏟아지니까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아직 인체가 여기 적응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소들은 풀 먹고 잘 사는데 인간은 이 전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 내 평형이 깨져요. 혈액이 너무 많은 당이 들어와서 처치곤란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가 잘 안 통하나 피가 하는 일이 산소 운반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혈관이 아이 괴로워 그러면서 인슐린을 막 분비해서 당을 급하게 지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지. 근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졸린다는 것은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밥 먹고 졸리지 않을 정도로 전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밀가루를 먹는 게 좋을까? 밥 먹고 졸리지 않을 정도로 먹어라.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골 갈 때마다 점심 먹고 운전하면 엄청 졸리는 거예요. 그 숙에서 30분 자야 돼. 근데 고기 위주로 먹으면 괜찮아. 전분을 조금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서울까지 멀쩡하게 와. 커피 한잔 마시면 돼. 근데 곡물 위주로 먹고 고기를 전혀 안 먹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반드시 휴게소를 들려야 돼. 이거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봐서 아 이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폭탄은 절대 피해라. 제가 주장하는 게 333 식사예요. 고기와 지방 30%, 탄수화물 30%, 야채 30%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고기와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겠는데 고기를 먹으면 몸이 배속이 더부룩해져서 밥을 안 먹게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 전날 저녁에 고기 먹으면 다음날 아침을 굶어야 돼요. 못 먹어. 뱃속이 꽉 차 있어서 이 밥을 못 먹게 된다고. 그래서 소화가 더 된 거죠. 네,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살이 안 쪄 오히려. 고기 먹으면 살 안 쪄. 근데 그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돼. 고기 먹고 또 입가심으로 냉면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또 라면 한 그릇 먹고 자기 전 또 콜라 한 그릇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 적게 먹고 하면 이제 좀 몸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열량이 좀 부족해서 더 먹게 되지 않나?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양배추를 삶아 먹어요 그때. 양배추. 네. 거기다가 카레가루를 뿌리고 된장도 좀 넣고 양배추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은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인데 위산이 위를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위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위는 굉장히 쉽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요. 그래서 인체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세포가 위세포예요. 2시간 만에 사망이에요. 세포 생기자마자 여기 바로 죽어. 그래서 위산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픈 이유 중에 하나는 뱃속에 있는 그 세균들이 위장을 깔아먹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빨리 위산을 씻어내려버리면 돼. 그럼 맹물을 마시면 돼. 그래서 허기 가지면 맹물을 마시라. 근데 저혈당이 오면 초콜릿을 먹거나 설탕물을 조금 먹으면 돼요. 단 거 먹으면 돼. 그래서 단 것도 배고플 때는 필요한 음식이에요. 달콤한 과일 이런 거 먹었네. 바나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라 고민을 한데 동영상에 딱 보니까 하여튼 인터넷에서 저번에 보니까 막 자기 신랑이 77kg에서 결혼을 했는데 순식간에 130kg 되었다고 어제 뻔뻔해져서 막 닭천으로 먹고 있다 그러는데 식단을 쭉 보니까 막 일단 뭐 입가심으로 라면 3개 뭐 이런 식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배고파서 일어났는데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냉수를 마셔서 위산을 씻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설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 돼.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탄수화물을 먹냐 이거지. 살찐 사람은 탄수화물 절대 안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먹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일 적게 드는 거 그 헬스클럽에서 파는 거 뭐 있잖아요.
아,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싼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가격 대비로 보면 굉장히 값싼 단백질이야.
아, 그것까지 퍼먹어야 돼.
그 달콤해. 그 당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약간의 노력만 하면 살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초고도 비만을 이야기는 100kg 넘어간 사람한테는 얘기지. 100kg까지는 내가 인정합니다. 네. 다음 곡지는 네, 질문에 진중근은 처음부터 위장진보 아닌가요? 지금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진중근이 위장진보가 아니고 이 독일식 진보, 북유럽식 진보 그게 한때 우리나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먹힌다고 막 거품 물고 떠들어다녔는데 안 먹히니까 이제 자기 시장을 잃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홍세화는 프랑스, 박노자는 노르웨이, 진중근은 독일 이렇게 유럽 삼총사가 우리 유럽 진보로 한국 진보를 접수하겠다. 그럼 한국 진보는 뭐냐면 주사파 진보야. 한국 진보는 주사파에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파를 쫓아내고 진정한 진보, 독일식 진보로 정답을 찾자. 이런 이제 상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먹혀. 안 먹힌다고. 노빠 때문에 안 먹혀. 노빠 못받을 때문에 독일 진보 장사하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밥 먹고 살려고 투도로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생활진보.
네. 한겨레신문에서 지면 안 주니까 생계형 진보. 생계형 변절이에요. 생계형 변절. 네, 다음 곡지는 내로남불 민주당. 이거 지난번에 조금 했던 이야기였는데 이 양반들의 국힘당 전략이 민주당 터집 잡는 건데 이런 터집 잡는 것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썩었다는 걸 전제로 니들은 안 썩었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썩었지만 니들은 안 썩었냐. 우리도 썩었지만 이 말이 앞에 딱 생략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때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야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갈아봤자 별수 없다. 자유당 선거구예요. 지금 내로남불이 갈아봤자 별수 없다 이 얘기라고. 문재인으로 갈아봤자 똑같네 뭐 이런 얘기야.
정치는 다 똑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지고 들어간 얘기라고. 근데 결국 이승만이 졌어요. 근데 신익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신익희 선생의 급소로 이승만이 한 번 더 해먹은 거예요. 그 이기붕은 떨어졌어. 그리고 부통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통령도 사실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울에만 죽은 신익희 표가 더 나왔어. 파란표나 더 나왔다. 신익희가 안 죽었다면 100% 당선이죠. 그래서 갈아봤자 별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건 뭐냐면 민주당은 챔피언, 자기들은 이제 도전자 이렇게 역할을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영화에도 항상 그 빌런이 주인공의 힘을 끌어낸다고 주인공의 힘을 감추고 슈퍼파워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 사용하게 만들어. 스파이더맨 또 조용하게 학교 다니려고 그러는데 괴롭혀가지고. 근데 빌런도 약간 인기가 있어. 빌런도 뜨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못 될 바에 빌런이 되겠다. 이게 지금 국힘당 전략이라고. 그래서 국힘당은 이제 대한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을 견제하는 견제 세력으로 자기 역할을 정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모든 선거를 다 집니다. 그게 기울어진 축구장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축구장을 기울여버려요. 그런 게 어디냐고. 이걸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질까, 예쁘게 질까, 욕 안 먹고 질까,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그냥 젊은 사람이라면 이길 연구를 해요. 근데 김종인 할배라고 조호영도 늦었어. 이제 나도 조호영 입장에 또 내가 이 나이에 대통령 되겠나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욕 안 먹고 질까.
이게 지금 본능적인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야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생각이 있다면 합당을 하지 말고 분열을 해야 돼요. 오히려 홍준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홍준표는 야당을 다 박살내버리잖아. 근데 다 깨져야 살아난다고요. 이게 정치가 원래 그렇다고.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보통 보면 야당이 다 깨져버리면 여당이 분열해요. 100% 분열해요.
다 같이 죽자요?
네?
다 같이 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도 분열하고 그럼 국민이 여당에 실망해서 야당을 지지하게 되는데 야당은 다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야당이 뜬다고. 근데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갈이가 돼. 실제로 민주당도 그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 정동영이 완전히 박살나고, 민주당이 박살나니까 이명박이 완전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개판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문재인으로 물갈이가 된 거죠. 그 과정에 있어요. 김한길, 안철수, 누구지? 박지원, 이종걸, 얄미운 5인방 다 잘려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냥 지금 현재 그 할배들이 계속 그 국힘당을 해먹겠다는 것은 정권교체는 포기했다는 얘기지. 정권교체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이런 거 국회의원이나 그 배째나 달아먹자. 그래서 계속 야당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양반들은. 우리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여당이 오만해지는 걸 걱정했는데 야당이 저렇게 기세가 등가니까 여당이 겸손해졌어. 금태섭 혼자 저러고 있지. 만약 그 국힘당이 지리멸렬을 해줬다면 금태섭 30명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어떻게든 마이크 잡으려고 그러거든. 마이크 잡으려면 어떻게든 조중동 이름 나야 돼. 한경우는 금태섭도 안 싫어져. 한경우는 일단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예 안 싫어져. 오히려 조중동이 친절하게 막 싫어준다고. 금태섭 왜 그러겠노? 떨려고 그러는 거지. 신문에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종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 국힘당이 지리멸렬하고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다면 어떻게든 뉴스에 나오려고 별 생쇼를 다 할 거라고. 금태섭이 서우 명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금태섭 혼자 저러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민주당의 오만과 분열인데 오히려 진중근 같은 사람이 그걸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진중근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진중근 띄워주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띄워준다고 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 띄워주면서 박살내야지.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노무현주의로 가보자. 노무현은 이 좌파 우파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큰 인물이에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 제일 훌륭한 인물 1순위는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야. 거의 세종급이에요. 세종급. 그 노무현 인간 자체가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종이 없다면 조선왕조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지. 그 조선왕조가 있어서 있을 이유가 뭐냐고. 세종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조선왕조도 한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려시대는 그래도 그 귀주대첩, 그란족, 홍건족 다 물리쳤잖아. 고려시대 이면 고구려도 뭐 수나라 당나라 한번 싸웠고 백제는 일본에 뭐 문물을 전해줬고 신라는 3만 1통 어떤 나라를 통일했는데 다 한 가닥씩 뭔가 한 게 있어. 조선은 뭘 했냐? 한글 만든 거야. 어쨌든 임진왜란은 또 그 국난을 막아냈어요. 그 이후 못했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왕조가 500년씩 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밀고 있는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권력이에요. 권력.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게 뭐냐면 그 미국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그 흑인 보모가 백인 그 꼬맹이를 키워준다고 유머노로서 키워줘. 다 배신해. 헬프란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영화 비슷한 영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를 제가 많이 봤어요. 무조건 배신해. 그냥 16살 되면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놀아. 근데 그 흑인을 잘 대접하면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야.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고 시집도 못 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흑인을 왕따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흑인과 절교 딱 16살이 되는 순간 이제 사교계로 딱 뛰어들면서 밤마다 무도회를 쫓아다니면서 토요일마다 파티에 가면서 더 이상 흑인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납득하고 너무나 잘 배신하는 거야. 그걸 배신을 못해가지고 막 아 흑인 유무와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이런 사람 없더라고. 물론 백에 하나쯤 있을 수도 있는데 몰래 해 몰래. 근데 자기 강아지 늙은 강아지를 막 엄청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 엄청 많아. 그렇죠.
고향 키운 사람들도 자기 집사라고.
근데 이제 이 늙은 강아지가 되면 아니 애물단지 애물단지 온갖 병에 달 장님이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똥도 아무데나 사고 막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 17살 된 강아지를 막 완전히 환자 지극정 수로 돌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안락수 시켜야지. 왜 그 늙은 강아지 그걸, 강아지도 고생이잖아. 온갖 병에 다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지금 똥도 못 가리는데 살고 싶겠냐고.
이건이.
네? 그렇죠. 이건이도 죽고 싶지 저렇게 있고 싶냐고. 보내드려야지. 진짜 동물들은 그 상황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100% 죽는 걸 선택해요. 동물들은 이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 그리고 대부분 늑대들이나 개들은, 야생 개들은 늙어서 무리를 못 쫓아오면 버려요. 막 뛰어가는데 나고 끝, 너 아웃이야. 그 개는 죽으라고 쫓아가다가 죽어요. 그 뒤에 찾아가서 슬금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쫓아가다가.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넓고 비실비실하게 골골하면서 계속 사는 개는 없어요. 그 인간밖에 없어, 그런 동물은. 인간은 막 90살 돼도 살고 막 그러잖아. 제가 이런 얘기 왜 했죠? 약간 그 노무현의 의미는, 아니 참, 그 흑인, 인간이 그 흑인은 잘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을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개는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흑인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자기가 흑인한테 의지를 해야 되잖아. 오늘부터 난 독립할 거야. 저 어릴 때 생각해도 아버지를 배신하면 그게 쉬워. 왜냐면 왠지 독립해야 될 것 같아. 아버지한테 계속 의존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딱 보니까 내보다 무식하더라고. 바로 아웃이야. 바로 그 나한테 얕보이는 순간 바로 아웃이라고. 어? 나보다 무식한 선생님이 뭐 선생 자격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구조를 막 연구하면서, 아, 선생님 이것도 모르네. 문교부도 무식한 거야. 문교부 바로 아웃. 마르크스도 무시해. 마르크스 바로 아웃. 다 아웃, 다 아웃. 아니, 시단은 빠졌어. 그 양반 똑똑해. 그러니까, 얕보이면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배신이야. 근데 자기보다 약한 자기 가족은 배신을 못 해. 그래서 부모는 절대 자식을 배신을 못 해. 근데 아버지는 배신해. 아버지 말 안 듣지. 아버지 나 괴롭히는데. 아버지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면 말도 안 하지.
아버지도 부모인데.
네?
아버지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이제 절교가 되는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엄마는 나한테 명령을 안 하더라고.
왜 엄마 저한테 뭐 인식이고 그러던데.
배신해. 그러니까 나한테 지배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면 내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도 노빠를 배신한 이유가 끌려다니기 싫은 거야. 오빠는 수자가 많은데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양들과 섞이기 싫은 거지. 자기가 양이 되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명령 통제를 안 따는 거야. 군대에서는 대장 말 들어야지. 무조건 이제 짬밥 순으로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배신 안 해. 노무현은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생각하고 진중권 같은 사람은 국민을 타자성으로, 타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치기 개에 비유했는데 양을 이끌어 목자는 양떼를 몰고 가기 쉬워요. 그냥 걸어가면 양들이 슬슬 따라와. 양치기 개는 양떼가 여기 있다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돼. 이쪽에서 막 몰다 떴다, 이쪽에서 막 몰다가 이쪽에서 몰다가 이쪽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죠. 양들은 항상 그 자기가 의도하는 반대쪽으로 가. 그리고 양들은 양치기 개를 미워한다고. 적대하기 때문에 양치기가 저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주면 이쪽으로 간다고. 의기장을 놓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런다고. 그래서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막 짖고 난리쳐가서 겨우 몰이하는 거죠. 근데 초보들은 더하지. 좀 이제 이 나이든 양치기 개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힌트만 준다고. 너무 가까이 안 가. 그럼 양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면 양치기 개가 우리 쪽으로 안 오게 할까?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면 양치기 개가 안 올 것이다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들은 양치기 개가 길을 안 내는 거야. 어떻게든 양치기 개가 안 오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무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양치기 개는 특히 초보들은 이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내부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게 주체적인 관점이고, 밖에서 찝쩍거리는 게 타자성의 관점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모든 언론이나 세력들이 민주당을 외부에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갈군다고. 그렇게 말 듣겠냐고, 말 안 듣지.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일단 저희도 어쨌든 외부에서 그 이걸 외부라고 해야 돼. 일단 동영이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얘기 한 마디씩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 아닌가?
네?
어떻게 구분해야 돼? 동영이의 포지션 외부라고 해야 돼요? 외부라고.
어디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내부죠, 내부. 일부 외부인의 관점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난 내부예요, 내부. 민주당에 속해 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통제하려면 너희들의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쓰면 오히려 말 안 들어, 더 반발해.
어떻게 써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 해야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 방송에 나와서 막 말할 때 실수로 막 저 양놈들 그러고 하잖아. 자기 양놈들에서 저 양놈들 그러고.
아, 올리버스 얘기를 약간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인 척 해야 돼. 내부인의 관점에서 봐야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절대 안 보여. 반대로 외부에서 통제할 때는 일부러 오해한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뜻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어깃장을 놓고 마치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이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이만큼 가라면 저까지 가버리고 어깃장 놓을 때 그러잖아. 저리 가면 저 끝까지 가버려. 그렇죠. 이걸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너, 왜 그리로 갔니? 그러면, 엄마, 가라, 가자! 그러고.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보통 저희가 어떨 네. 때는 외부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또 말이 상대적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무현주의라는 것은 그, 결국, 총이 있으니까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SNS가 있으니까 세력이 생긴, 네티즌의 세력이 생기네요. 이 세력을, 이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고, 역사의 법칙에서 진보지. 기존의 그 좌파 우파 논리의 진보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좌파 우파, 뭐, 우파는 개인주의, 좌파는 복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파는 자본주의, 좌파는 복지주의, 이런 관점에서의 진보가 아니고, SNS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진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진보예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좌파라서 막 귀족들을 엿먹이려고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반드시 좋은 영향이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한글은 세종대왕, 인터넷은 노무현.
그렇죠. 다 새로운 백성들의 도구를 준 거라고. 근데 사대부들은 그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세종이 계속 절에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엄청 짜증났어. 그래서 이 사대문 안에 절을 다 없애고 불교를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계속 불교를 아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대부를 견제하려면 불교 세력이 있어야 돼. 불교가 다 없어져 버리면 사대부들이 개판친다고. 그래서 명성황후는 무당들을 다 동원해서 사대부를 제압해야 되겠다 하다가 무당화, 전 대한민국이 무당파가 되어버렸어. 무교 신앙이 명성황후가 부활시켜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보교라든가 불교를 이용해서 유교를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사대부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지. 마찬가지로 세종, 아니, 노무현도 SNS라는 신무기를 사용하는 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죠. 옛날 전통적인 뭐 노조 이런 계급이 아니야. SNS 계급이란 새로운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대결을 계급대결을 바꾼 거라고. 근데 아무도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지역주는 그냥 없어진 거고, 노무현이 세종시를 만들어서 지역주를 없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세종시와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균형을 맞추려면 세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인구가 많아요. 엄청 많아. 땅도 넓고.
네, 엄청 많죠.
그리고 원래 그 논산 충청도 땅이 아니라 전라도였어요. 근데 그걸 충청도로 바꿔버릴 때 전라도가 줄어버린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로 보면 전라도 경상도가 비슷했는데 강원도 일부를 경상도로 편입, 전라도 일부를 충청도로 편입해서 전라도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경상도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쪽수 경상도 훨씬 많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청하고 호남이 결합돼서 서울까지 연결돼서 이 비영남 세력이 쪽수 더 많아요. 왜냐면 호남 사람 다 서울로 왔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쪽수 싸움에서 이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대결 해봤자 저쪽에 이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계급 대결로 가야 되는데 그 계급이 전통적인 노조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네티즌 계급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정의가 없어요. 그거 없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사람 대머리인데 대머리와 비대머리 정의 뭐 이런 거 없어. 건물에 딱 들어가면 그 체온을 잰다고. 대머리는 여기 뜨거워져가지고 항상 대머리에 걸려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머리는 그 체온계 통과하기 없기 뭐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잖아. 전국에 대머리 단결하라 해가지고 뭐 오늘부터 대머리는 그거 패스하자고. 어차피 그거 그걸로 잡아낸 사람 없잖아. 여기 뜨거워진다고.
표현을 맞춰봤자, 의미적으로 표현을 맞춰봤자 그냥.
다시 말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절대 정의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흑인들이 얻어낸 것은 백인들이 차별하더라도 보이는 데서 차별을 하지 말자. 기분 안 나쁘게 차별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 몰래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얘기해. 한국인들이 엘리베이터 하면 아, 나는 중국 놈이 존나 싫어 이렇게 말해요.
요새 그렇게
그건 좀 아는 백인이고 대부분 무조건 중국인으로 몰아가. 무조건 노란 놈은 다 중국인이야.
마늘 냄새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했듯이 세력에 가담해, 진보 세력에 가담을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흑인과 백인 1대1로는 절대 정의 없지만 흑인, 여성, 소수자, 노빠 다 모이면 이게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자들 다 모여서 기득권과 싸워서 이겨야 정의지. 그냥 흑인만 정의, 여성만 정의, 성소수자만 정의.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게이들은 이 성폭력을 절대 피한다는 구조가 불가능해. 왜 그러냐. 자기 게이인지 모르거든. 그럼 게이와 게이끼리 연애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게이다. 근데 이 게이한테 이렇게 했다. 그게 성희롱이야. 뉴질랜드에서 그러다가 한국 외교관이 이렇게 됐잖아.
엉덩이 한번 툭 쳤다.
그렇지. 같은 게이끼리 이렇게 친한 척 신호 보냈는데, 왜냐면 그 사람 당사자가 자기가 게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성폭력이라고. 특히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요. 아는 사람 딱 봐도, 아, 쟤 게이다.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폭력이지. 그러니까, 이, 게이들은 자기가 그런 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 다 그런 걸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만 보면 왠지 막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키스하고 싶거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건 해결 안 돼. 게이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게이들한테 불리한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게이도 모이고 여성도 모이고 성소수자도 뭐 다 합쳐서 노빠들하고 다 합쳐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기득권과 싸워야만 이게 50도 50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그냥 게이들만의 정의 이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작은 짓 싸우려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큰 짓 싸우려면.
일단 여기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 왜 이 모든 건물이 불리하게 되냐. 해결 안 돼. 형만은 맨날 어이, 그 들어가면 부딪혀 여기.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뭐 집에 한 10번 박았어. 어릴 때 그냥 후다닥 뛰어들었는데 후다닥 갔다 빡! 후다닥 빡! 내가 키가 크다는 걸 모른 거야. 근데 왜 나만 얘기를 계속 받고 있냐고. 억울하다! 집을 떠도 고쳐라! 하고 막. 그러니까 성수수 입장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게이 화장실, 게이 중에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지비엔 화장실 다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그렇게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개별적으로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 합쳐서 퉁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노무현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내가 답을 알려줄게. 앉아봐. 하고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원래 게이는 말이야. 원래 그렇게 게이로 태어났는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게이는 병이 아니야. 게이는 전염병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이걸 막 설교하고 거품 분다고. 근데 그런 척도 안 해. 그래서 이 좌파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오해하는 게 아니고 권력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에요. 알아. 아는데 관심 없어. 그럼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냐? 그럼 성소수자 말고 누구 차별하려고? 아, 조선족. 알아. 이제 조선족 차별할게요. 오늘부터 성소수자 차별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할 대상이 반드시 한 개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인간에게 그런 차별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게 해결인데 차별 안 해. 그리고 이게 본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누군가 차별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좀 찐따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막 적응 못하는 애들 완전 때려주고 싶어. 화가 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공을 다 잘 차는데 쟤는 왜 공을 못 찰까? 못 차는 못 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화가 나서 쟤를 한 방 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부족민의 본능이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원시시대 때는 사냥하고 다닐 때는 못 따라오면 죽어요. 막 호랑이 잡으러 가는데 호랑이 쫓아오는데 막 도망쳐야지. 그런데 띠빵 한 대씩 뒤쳐지면 걔 죽는다고. 때려서라도 걔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인데 다 잡혀, 다처로, 전쟁터에도 그렇잖아. 그 한 명의 병사가 낙오되면 그 소대가 전멸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걔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시 상태도 아니고 사냥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서 일진들이 약한 애를 때리는 게 본능이야. 그걸 선생님이 말해줘야 돼요. 근데 때리는 애한테 왜 때리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서 때린다 그런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어떻게 제가 잘 못한, 제가 못하는데 왜 네가 화가 나냐고. 못하는 당사자가 더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나는 거 아니더라.
그렇죠. 화가 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된다. 그런 얘기고, 결론은 그 인간이 차별하는 것은 본능 때문이지 뭘 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차별해야 되냐? 문명 대 반문명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일배를 차별해야 돼요. 반문명적인 행동을 하는 놈이 차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반문명인지, 비행기가 막 이륙 하려는데 엔진에 제트 엔진에 동전을 던지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야만인이, 야만인.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막 그런 사람 있어. 비행기 안에서 막 창문을 열려고 그래. 그런 야만인들을 차별해야 돼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그래서 문명과 야만으로 이 전선을 형성하고 게이라든가 성소수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전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주의라고. 그래서 전통적인 좌파 우파로는 노무현을 이해할 수 없고, SNS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을 세력화하는 것이 이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보의 미션이라는 거죠. 뭐 전통적으로 막 양성평등 뭐 개 이거는 이미 이제 함불갔어. 이게 이제 이미 찍고 넘어왔고 이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SNS 신무기로 세력화되어서 모든 반문명 세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항상 그 보수 꼴통들이 있어요. 꼴통들은 뭐냐면 배짱 편한 사람들이야. 옛날 그 귀농 사이트에 보니까 지리산 꼭대기에서 막 개 잡아먹고 멧돼지 잡아먹고 막 신나게 혼자서 막 독립공화국을 열었어. 텍사스 촌놈들처럼 촌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빨간 벗고 뛰어다니던 말도 뭐 어쩔 거야. 그래서 막 당신이 법을 어겼지 않냐. 그럼 네가 공무원이 밑까지 올라와서 다속해봐. 그러고 여기 위치 안 가르쳐줘. 네가 어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배짱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배충이라고. 윤서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만화가들 마음대로 그래야지. 왜 뭐 그 뭐지 기한 84. 윤서인이 엄청나게 그 양말 두둔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만화가를 핍박하느냐. 물러가라. 그렇죠. 그래서 윤서연이 명문을 하나 썼어. 그래서 떴어 잠시.
오, 가전 대표님.
예, 같은 만화가 편이 그야. 그래서 윤서연이 맨날 써먹는 게 나도 노무현도 지지하고 이명박도 지지하는데 노무현 같은 의리의 사나이 좋잖아. 이명박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전시 상태였어요. 모든 유럽인이 유태인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해졌어요. 마찬가지로 긴장이 계속 조성돼야 된다고. 일본인들은 긴장이 풀렸어. 일본 네티즌, 일본에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일본은 범죄도 없고 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조센징들. 그 외에는 참 일본이 살기 좋은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망조가 된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괴로워서 괴로움에 적응을 한 거예요. 모세가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뛰어들 때부터 개고생이었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사막을 끌고 와서 그 사막에 먹을 게 있나 먹을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괴롭잖아. 모세 때문에 말이야. 2000년 동안 2500년간 고생하고 있어. 3000년간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계속 그 긴장된 상태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21세기의 어떤 역사적 법칙인데 본능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 금덩어리를 죽는 거지. 그 뒤에 독약이 또는 뭘 하든 일단 그걸 죽고 봐. 그래서 거대한 이 SNS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속으로 과감하게 풍덩 뛰어든 사람이 노무현이다. 그런 얘기죠. 네. 세종시로 국회를 옮길 수 있을까요? 이건 선거에 압승함 옮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스코로는 못 옮길 겁니다. 해봤을 때 170석 부족하고 200석만 하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압승한 상태 아닌가요?
아니요. 개헌선을 넘어야죠. 선거는 압승했는데 그건 우리가 워낙 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긴 적이 없다는 거죠. 150석에서 딱 20석 더 넘은 거야. 간당간당한 승리죠.
압승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70석은 좀 솔직히 약하고 한 200석 정도 보통 일본도 자민당이 그 정도 먹고 있잖아요.
거의 다 먹었던 거예요.
네, 지금 시간이 좀 67분 지났군요. 네,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현재 68명 시청 중 초반에 이 방송을 끊겨서 사과드리면서 네, 다음에는 더 나은 방송을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68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